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전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한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염두에 둔 걸 텐데요. 미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의 반응이나 과거 선례로 미뤄볼 때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고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았었고요. 또 안보리 소집을 통한 규탄과 대응책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타이완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가장 낮은 대응 조치인 언론 발표문을 통한 북한 규탄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네, 일단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주요한 군사 훈련이 있을 때마다 미사일 발사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이 지난 10일부터 연합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면적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이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지상과 해상 또 공군,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서 16건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건데요. 북한 외무성은 훈련에 앞서서 이번 훈련을 비난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선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자신들의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에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략적 억제력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불가피하게 경고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광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그 비난에 이어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대미 자극은 피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나름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 북한을 자극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례적인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또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번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두 나라 국방부 사이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뚜렷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전임 정부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됐던 것이었습니다. 칼빈슨함의 입항 역시 연례적인 것이고 또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던 것이죠.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 대북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조정 내지는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조정이나 재검토의 결론이 날 때까지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미한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핵개발 명분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추후에 일종의 그 미사일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북한은 미한 연합 연습 전후로 한 시기에 미사일 시험 등 다양한 도발 형태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뭐 연합 연습 과정에 또는 훈련이 끝난 뒤에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그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고,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발을 하더라도 훈련 기간을 피하거나 또 도발의 종류도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 도발에 나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관련 목표로 확정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여전히 미국의 기본 원칙이자 정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접근 방식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계속 지칭하고 있습니다. 13일에만 해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거듭 칭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식되는 인도나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찌감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역량을 기정사실로 한 바탕 위에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지난 8일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런 점을 과시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명칭에 핵동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발해내지 못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통신 보도대로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이고요. 미국까지도 북핵 위협에 당면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고 게다가 SLBM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쏠수 있는 그런 무기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북한이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2021년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5개 과업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이들 5개 과업 진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당시에 김 위원장이 5개 과업으로 제시했던 것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 다음에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그 다음에 핵 잠수함과 수중 핵 전략 무기 개발,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개발,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핵 추진 잠수함을 뺀 나머지 과업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험 발사를 하는 등으로 개발 동향이 공개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까지 북한이 공개한 것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5대 과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이 5개 사업의 완성도나 진전 여부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고체 연료 ICBM은 이 ICBM 자체의 사거리는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체 연료 개발 자체가 안정적으로 완성됐다는 징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ICBM의 그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군 정찰 위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한 차례 발사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공언했던 추가 발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이제 시험 단계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장비 또 기술을 지원받았을 것으로 관측해 왔습니다. 국방발전을 위한 북한의 5개 과업 수행에 아무래도 도움이 됐겠죠?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무기를 제공한 데 이어서 군대까지 보내면서 북러 간 밀착이 강화되어 왔고요. 이런 구도 속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그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것이다. 이런 그 관측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요. 특히 핵과 또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서 북한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만약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이 된다면 중대한 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전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러시아 기술을 지원을 받게 되면 북한이 국방 발전을 위한 5개 과업을 수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그 인민군 파병과 포탄 등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략 무기의 그 핵심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 설사 일부 기술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본격적인 단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공개한 그 5대 과학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마무리된 사업은 없다면서 이번에 선보인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도 설사 그 러시아로부터 그 소형 원자료를 통째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에 관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컨디션이 뭐냐면 저희 쪽이 확실히 얘기했지만 비핵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비핵화는 디뉴클리어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약속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그 ultimate goal 그거를 저는 그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그게 골이라고 믿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 의원 연맹 창립 행사를 계기로 열린 특별 대담에서 한 발언인데요. 한국계로 한국말이 능통한 윤 대사대리는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지내는 등 미북 협상의 정통한 외교관입니다. 윤 대사대리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미북 대화 재개의 조건이라면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윤 대사대리가 그한 발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당시 북한과의 딜을 끝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꼭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실 고위 관리가 이렇게까지 단언적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 윤 대사대리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공언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3일에도 첫 번째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 이런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거듭 밝힌 게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으로 상당히 말하자면 그 원칙적인 그런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진전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조금 벗어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의사 정책 결정론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달 초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이란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번 그 미의회 상원 합동회의 연설이 주로 그 국내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란 점이고요. 그래서 그 행정부 초기에 이제 어떤 그 국내적인 현안들, 그 과제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북한 문제까지 굳이 나가지 않았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그 지금 그 국제 문제에서 북한 문제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 또 중동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더그 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당장 그날 연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우선순위 면에서도 두 문제가 지금 북한 문제보다는 시급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났고, 또 이번 그 대선 과정 또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각별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대화 재개의 그 가능성 또 의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북한과의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선순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할까요?
예, 그 대부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논의했을 때와는 상황이 지금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 정도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요. 또 북한의 말하자면 입지가 말하자면 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면에서 굉장히 이전보다는 강화됐고 또 외교적인 고립에서도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말하자면 대외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말하자면 교섭을 재개할 뜻을 밝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스몰 딜로 시작해야 된다. 라는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 각각 어떤 서로가 제기하는 조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인데, 가령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북한은 이른바 쌍중단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 토대 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유예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면 여기에 또 추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적어도 명시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것이 앞서 말씀했던 대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서 제시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그 앞서 특별 대담에서 미북 대화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봐요. 그 미국이 북한하고 얘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컨설테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다 워싱턴에서 알고 있으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윤 대사 대리의 발언은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건데요.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수 있을까요?
네, 앞서 케빈 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한국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케빈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6일에 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그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한국 전문가들이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는데 이걸 우려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이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코리아 패싱이란 이제 국제 현안 이런 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빼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제 코리아 패싱 이런 언급이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외교 안보 사안까지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그런 우려로 보이는데,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과 직접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일기 때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우려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국 내 일각에서 이 미북 대화 관련해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예, 지금 이미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신 대로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을 들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배제한 채 러시아와 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나 특성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 1기 시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굉장히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일기 때 북한과 대화할 때는 사실 남북한 간의 굉장히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한국이 미국 측의 정상회담을 중재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대북 대화와 관련한 조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남북한 간에 일절 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지금 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이 북한은 집권 초기부터 일절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떠한 대화도 있지 않은 가운데 극렬한 비방전 내지는 말하자면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앞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국은 지금 사실 대통령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때 한국을 경유해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전문가는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코리아 패싱,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현재 윤 대통령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해소되면 이 코리아 패싱 우려도 없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아직 그 한국 그 지도부랑 통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일본 정상회담을 이미 진행한 일본과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 코리아 패싱이 우려가 된다면 그 한국의 그 정치적 상황이 해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정치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대선이 실시가 되고 또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아니면 뭐또 탄핵 소추가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어쨌든 정상적으로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하게 돼야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이나 또그 협상 스타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코리아 패싱을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단언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이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고위급 회담에서 한 달간의 휴전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러시아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면 전투는 일단 멈추는 거죠.
예, 그렇죠. 러시아가 받아들이면 전투는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 입장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계속 유화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은 우크라이나의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의 전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휴전안 자체는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수 있다는 입장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을 위한 미국의 중재안은 러시아가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휴전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또이 우크라이나 세 핵심 이해 당사국의 입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을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수차례 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협상단이 휴전 관련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양측은 이후 30일간의 즉각적인 잠정 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가리켜서 그 완전한 휴전이다 이렇게 칭한 뒤에 우크라이나는 동의했고 러시아도 동의할 것이라면서 곧그 이번 휴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우크라이나는 그 이번 휴전을 계기로 해서 지난달 28일이었죠. 그때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중단됐던 정보 공유 또 안보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번 그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이번 휴전안을 두고 시간을 벌면서 협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휴전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받기 힘든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러시아의 만여 명의 그 병력을 파견해서 직접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 북한도 종전을 환영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다양한 그 엇갈리는 관측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북한은 사실 러시아 파병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 이와 관련해서 그 해외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 그 전쟁의 종전을 이끌어내려고 할 경우에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사실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는 외교적 돌파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하게 된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재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안 분석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대북 협상의 중재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생각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종료되든 그렇지 않든 북한으로서는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이 성사되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도 어떻게 바로 철수하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이 주도하는 그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밀착이 됐는데요. 양국이 종전이 되더라도 정치 또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밀착된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으로 이때까지 핵 문제에 대해서 냉담했던 중국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파트너를 얻었고요. 또 무기 지원에 따른 보상, 또 원유 확보 등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요. 첨단 기술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으로 전쟁이 멈춰도 향후 러시아가 얻은 그 우크라이나 영토 재건 사업 때 북한 노동자들이 활용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게 됩니다.
예, 오늘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또 미북 대화와 관련한 주한 미국 대사들의 발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수용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